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대로 고쳐주는 사건,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수병자들을 고쳐주신과 함께 칠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 이 칠병이의 기적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14장 3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예,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분명 오늘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예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를 땅을 지나가면서 그 수가라는 그 동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그 물을 먹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목적 목표였지만, 그러나 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찾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방 사람들의 일까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계속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실수를 잡아서 책잡아서 그를 체포할까, 그들을 죽일까, 그를 죽일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시작하면서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자기들이 전통을 딱 만들어 놓고 전통대로 하지 않는다고 또 실수하고 있다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그 제자들의 흠을 잡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내딸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간절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제대로 맞지 붙잡지 않냐고,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갈급하고 또 강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즘 세상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 수르바니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묘했습니다. 제자들이 좀 이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고, 분명 예수께서도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1차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고백하며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자란들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을 주님께서 쓰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너를 개로 여기는데 개에게는 이와 같이 떡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남이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임하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그 간절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찾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치의 거리로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움을 기쁨으로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는 것,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 사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 백부장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그 하인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라는 예수님의 칭찬은 오직 그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상급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마치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그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놓고 은잔 시험을 했던 것처럼 그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은잔 시험을 했던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워야 되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이 뭐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엄청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성화나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팬티라도 걸치고 있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정말 화가 날 정도의 그런 모습, 모독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때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도적으로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아주 부끄럽게 했습니다.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에 상관없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는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관심 두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떡 부스러기 은혜가 있지 않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엄청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갈릴리 호숫가라고 말씀했어요. 큰 무리가 다가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자, 여기가 어떤 곳일까?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 그러니까 아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1절에 보면 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고침받는 것을 보고 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말씀 보면 이곳이 갈릴리 호수 중에서 이 유대인 땅이 아닌 이방인 땅,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 말은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러면 자 29절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이 갈릴리 호숫가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 데가볼리 지방은 바로 갈릴리 오른쪽 그러니까 셋이 방향에 있는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 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이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모두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이 지금 이방 선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부스러기 은혜조차 구하는 이 이방 사람들의 그 간구하는 마음 그들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7병 이의 기적 32절부터 마지막 39절에 이르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분명 5병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벳세다에서 5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비슷한 내용 7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같은 내용인데 헷갈려서 이렇게 다시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병의 기적은 이방인 땅에서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병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기적이었고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니 얼마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500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리까 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그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응답받고 그냥 그런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온데간데였고 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냥 또 새롭게 그냥 의심하며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또 새로운 상황 닥쳐오면 아 이런 상황 가서 또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일곱 강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5병의 기적에서는 남은 바구니가 열두 바구니라서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릇의 용도는 바구니였습니다. 광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쓰는 그 그릇의 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광주리. 바구니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용어.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를 통해서 볼 때 아, 이곳은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베푼 7병의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5병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것 동일하게 7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고 이방인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할 것 없이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예요? 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 전에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했던 그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하고 불렀던 그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구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우리들이 구했을 때에 주님은 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찾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 하고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정말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700년의 기적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뭐 그것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좋사오니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더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도 부르시고 응답받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